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떠올려 볼까요? 십중팔구는 아마 스마트폰 화면 딱 켜고 날씨 어플부터 확인하실 겁니다.
아, 네네, 맞아요. 오늘의 최고 기온은 몇 도인지, 또 비 올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막 엄청 꼼꼼히 살피게 되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날씨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산을 챙기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그럼요. 내 하루의 환경을 미리 딱 알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일종의 심리적인 안도감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그 엄청 정밀한 일기예보를 우리의 인생이라는 영역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아, 인생의 일기예보요? 그거는 뭐 켜자마자 바로 먹통이 되어버리죠.
그쵸. 내일 당장 내 건강에, 내 직장에, 혹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어떤 데이터로도 도출해낼 수가 없거든요. 인생의 날씨는 언제나 그 알 수 없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쫓기듯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볼 내용은요. 바로 이 지독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오늘 이규현 목사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바탕으로 한 아주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명쾌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설교 말씀의 주제가 사실 현대인들의 뼈를 때린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 시혜적절해요.
아, 뼈를 때린다. 확 와닿네요.
그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시대는 없었잖아요.
네, 그쵸. 뭐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안 증세나 강박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미래를 통제하려 들면서 갉아먹히듯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그 멈추지 않는 불안이 어떻게 내 손에 쥐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오늘을 산산조각내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네, 나아가서 이 설교 말씀이 제시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를 발굴해내는 게 핵심이겠죠?
네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오늘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안의 가장 밑바닥, 그 깊은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는요,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아, 내일을 모른다는 거?
네. 설교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을 딱 중심에 두면서 이 뼈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에 막 빼곡하게 1년치 계획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년은 노후 대비한다고 온갖 금융상품에 가입도 하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우리는 내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을 현실에 딱 대입해보면 그 착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피부로 느껴져요.
어떤 예시들이 있었죠?
그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지진 참사 있었잖아요. 그거 떠올려 보시죠. 그 누가 전날 밤에 그런 엄청난 재난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 절대 못하죠.
기후변화는 또 어떻고요?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막 돌리고 최첨단 기상위성을 동원해도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비껴갈지 그 정확한 경로 하나 완벽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게 지금 인간 기술의 현주소거든요.
진짜 매번 예보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AI 시대의 여파, 이거는 우리의 일상을 뿌리치 흔들고 있죠.
맞아요. 수십 년간 공부해서 자격증 딴 그 초보 변호사나 회계사들 일자리도 AI가 단 몇 초 만에 막 위협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미친 듯한 변화의 속도감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예측 가능성마저 다 빼앗아 버렸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극도의 캐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네, 10년 뒤에 유망할 줄 알고 선택한 대학 전공이 졸업할 때쯤엔 아예 쓸모 없어지는 시대니까 다들 불안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인간 심리에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아이러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이런 첨단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타로카드, 사주팔자, 무당 이런 걸 엄청 열광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요새 유튜브나 길거리 보면 타로 엄청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냥 미신이라면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네네, 데이트 코스로도 가고.
심지어 주식 차트 분석이랑 사주 명리학을 막 결합해서 내일 당장 오를 태자 종목을 점쳐주는 신종 점쟁이까지 등장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와, 주식이랑 사주를 섞는다고요? 대박이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미래라는 미지의 시간 앞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단 1%의 확실성이라도 돈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아주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방금 말씀하신 현상들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논리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는 진화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 아닌가요? 세상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설교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요. 자칫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저축, 계획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대충 살아라. 이런 무책임한 방종으로 오해할 여지가 다분해 보이거든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자 오해예요.
아, 그런가요?
네. 설교 말씀은 그 경계선을 아주 날카롭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코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보와 염려는 다르다.
그렇죠. 저축도 하지 말고 시험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미래를 향한 준비와 염려를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준비와 염려를 분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준비는 이성의 영역이고 우리가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오늘 미리 우산을 가방에 딱 넣어두는 행위. 이게 준비죠.
네네, 그건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죠.
반면에 염려는 감정의 영역이고 우리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수동태적인 감정 소모예요.
우산을 챙겨놓고도 걱정하는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산을 챙겨놓고도 아, 내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가다가 맨홀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아, 확 와닿네요.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미지의 시간이에요. 그 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확실성을 굳이 오늘로 질질 끌고 와서 소중한 오늘의 생명력과 평안을 갉아먹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아, 그러니까 준비는 오늘의 발을 딛고 미래를 향해 딱 행동하는 것이지만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유령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교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중한 현재를 산산조각내고 파괴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데요.
두 가지 극단이요?
네. 첫 번째는 시계바늘이 과거를 향해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과거에 묶인 사람입니다.
아,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사업의 실패나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주 뼈아픈 배신 혹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끌어안고 살아가요.
와, 20년 전 일을 오늘처럼 느낀다니 진짜 괴롭겠네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어른 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육체는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들의 내면 세계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 과거의 특정 시점에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몸만 컸지 마음은 아직 그 지하실에 갇혀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아무리 화창하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이들의 마음은 늘 그 과거의 어두운 지하실을 헤매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찰나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피워보지 못한 채 그냥 허망하게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네요. 그럼 첫 번째 부류의 시계가 과거로만 거꾸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 부류의 시계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가고 있겠네요.
아, 정확한 추론입니다. 완전히 반대편 극단에 서 있는 미래에 꽂힌 사람들이죠.
아, 미래에 꽂힌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온갖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하는데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요. 머릿속으로 막 밤을 새워가면서 온갖 비극적인 장편 스릴러 소설을 집필하는 거죠.
아, 그 세 차례 계약하기도 전에 고속도로에서 팔중 추돌 사고 나는 상상을 하고 누군가랑 막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상상하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부터 막 이혼소송 두려워하고요. 시험 원서도 내기 전에 불합격 통지서 받고 좌절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와, 진짜 피곤하게 사시네요.
인간의 뇌는 사실 상상이랑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염려를 할 때 뇌는 실제로 그 비극을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몸이 망가지겠네요.
당연하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이 쪼그라들다 못해 질식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과거에 묶인 사람과 미래에 꽂힌 사람, 겉보기엔 진짜 전혀 달라 보이지만 설교 말씀은 이 둘의 치명적인 공통점을 딱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들의 삶에는 살아 숨쉬는 오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이런 비유가 번뜩 떠오르는데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느라 오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건 마치 은행에서 아직 대출 서류에 사인도 안 했는데 10년 뒤에 내야 할 대출 이자부터 갚겠다고 오늘은 소중한 식비랑 생활비를 다 탕진해버리는 꼴이네요.
야, 그 비유도 아주 완벽하게 상황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네요.
정작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을 돈조차 스스로 다 태워버리면서 말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이자를 갚느라 오늘의 피 같은 생명력을 그냥 밑빠진 독에 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뭐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은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렇죠. 흔한 조언이죠.
그래서 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어차피 내일 집을 살 수도 없고 미래는 엄청 암울하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플렉스 하자 이런 욜로족이나 쾌락주의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오늘만 산다는 마인드죠.
즉, 이 설교 말씀에서 강조하는 오늘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는 세상의 욜로 트렌드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겉보기엔 똑같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둘은 겉모습만 좀 비슷할 뿐이지 방향성이랑 그 안에 든 엔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쾌락주의가 오늘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철저히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탕진하는 거다.
네. 어차피 내일은 절망적이니까 남은 건 그냥 오늘 하루의 감각적인 쾌락뿐이다. 이런 패배주의에서 비롯된 방종이죠. 하지만 설교 말씀에서 말하는 오늘에 대한 집중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는 그 목적성에서 딱 출발합니다.
목적성에 다르군요.
나의 순간적인 출세나 아드레날린 분비를 위한 쾌락이 아니라 창조주가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여하신 고요한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위해 오늘 하루의 분량을 아주 정직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허무함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생존의 두려움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서의 오늘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작업장으로서의 오늘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수십 년이라는 아득히 긴 인생을 매일같이 사명감에 막 불타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산다는 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유, 절대 불가능하죠. 며칠 하다 지치죠.
내 인생 전체의 무게를 통째로 어깨에 딱 짊어지고 한 번에 바라보면 그 엄청난 중압감에 진짜 누구라도 숨이 턱 막히고 주저앉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주는 시골 종지기의 예화를 등장시킵니다.
오, 시골 교회에 종을 치는 분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번씩 교회 종을 치는 임무를 맡은 종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 종줄을 쫙 잡을 때마다 정확히 열 번씩 종을 쳐야 했죠.
아, 한 번에 열 번씩이요?
아침에 열 번, 점심에 열 번, 저녁에 열 번. 그러니까 하루에 총 서른 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지기 할아버지가 무심코 계산기를 두드려본 겁니다.
무슨 계산이요?
하루에 30번이면 한 달이면 900번. 1년이면 1만 번이 훌쩍 넘고 자신이 평생 30년 동안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니까 무려 32만 번이 넘게 그 무거운 종줄을 당겨야 한다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와, 32만 번이요?
저 같으면 그 숫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당장 사표부터 썼을 것 같은데요. 그 쇳덩어리를 32만 번이나 친다고 생각하면 벌써 팔목부터 막 시큰거리지 않나요?
당연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는 누구라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의욕을 다 상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지기를 30년 동안 버티게 해준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오, 그게 뭡니까?
32만 번의 종을 오늘 하루 만에 한꺼번에 다 쳐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오늘 하루의 분량, 즉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10번씩 딱 30번의 종을 치는 힘과 성실함 뿐이었습니다.
아, 하루치 분량만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설교를 전하신 이규현 목사님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도 함께 곁들이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무려 75회나 인도하셨고 그 기간 동안 쏟아낸 설교의 양만 해도 수천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5년 동안 75회요. 어마어마하네요. 만약에 15년 전에 그 방대한 사역의 총략을 미리 쫙 보여주면서 자, 이거 다 감당하십시오 했다면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그저 묵묵히 오늘 하루의 새벽, 이번 주 한 편의 설교 여기에만 집중하며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엄청난 시간의 탑이 세워져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야, 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인물의 업적이나 인생의 극적인 기적을 막 상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확 내려오듯이 스펙터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처럼요.
그런데 진짜 위대함의 비밀은 그 압도적인 전체의 무게를 오늘치로 아주 잘게 쪼개서 소화해내는 묵묵함에 있었군요.
그 통찰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딱 연결해보면 아주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단어가 존재해요.
두 가지 단어요?
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랑 카이로스요?
크로노스는 달력의 날짜가 넘어가고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아주 물리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쩔 때는 좀 숨막히게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네요.
종지기에게는 매일 30번씩 종을 치는 그 반복적인 행위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영원한 의미가 딱 부여되는 이른바 기적과 은혜의 시간을 뜻하죠.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네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지루한 크로노스가 아니라 매 순간 기적이 막 빵빵 터지는 카이로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잖아요.
누구나 그 영광스러운 카이로스를 갈망하죠.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이 던지는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그 거대한 기적, 카이로스는 결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벼락 맞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오는 건가요?
남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매일 30번의 종을 아주 정직하게 쳐낸 사람, 그 일상의 성실함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람에게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물처럼 임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사실입니다.
와, 기적은 타이밍 좋은 우연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낸 평범한 일상의 누적뿐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땀 흘려서 쌓은 사람만이 카이로스라는 거대한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머릿속에 되게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반론이죠?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과거나 미래의 환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하루의 크로노스를 성실하게 살아내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마주한 이 오늘이라는 현실 자체가 당장이라도 막 숨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지옥 같다면요?
아, 고난의 순간이요?
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건강은 완전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그런 엄청 끔찍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무작정 오늘에 충실하라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폭력이 아닐까요?
매우 본질적이고 아주 아픈 질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바닥을 칠 때는 그런 절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설교 말씀 역시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 해답이 있나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그 해답의 열쇠로 인용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 무작위로 닥치는 불행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근육과 인내의 한계치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고난만을 조율해서 허락하신다는 신성한 법칙입니다.
아,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아이콘 욥의 이야기를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하며 온몸에 악창이 나는 진짜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욥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미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간이 가진 믿음의 그릇과 인내의 내구성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딱 꿰뚫어 보시고 그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딱 그 한계선까지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즉, 시련의 무게 뒤에는 창조주의 철저한 계산과 보호하심이 깔려있다는 뜻이죠.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1톤 트럭의 적재량을 가진 사람 짐칸에 무자비하게 5톤, 10톤 바위를 막 때려 싣고서 알아서 버티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군요.
야,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내가 지금 1톤 트럭이라면 오늘 하루 내가 싣고 달릴 수 있는 딱 1톤 어치의 짐, 내 하루치 용량에 완벽하게 맞춰진 시련만 허락하신다는 거네요. 고난조차도 맞춤형이라는 사실이 묘한 위로를 줍니다.
그 1톤 트럭의 비유가 이 구절의 핵심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번역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은 지옥 같은 오늘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롤모델로 성경의 요셉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아, 요셉이요. 파란만장했죠.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따라가 보시죠.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남도 아닌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저 멀리 이국 땅의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갔습니다. 그 배신감이랑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도 안 가네요.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진짜 그토록 성실하게 일했는데 돌아온 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엄청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이었고요. 결국 빚 한 줌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 멘탈이었다면 이미 뇌가 망가졌을 상황이네요. 매일 밤 감옥에서 막 형들향이 한 사리를 불태우면서 과거에 갇혀 지내거나 이러다 나 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겠지 하면서 끔찍한 미래 상상하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렸겠죠.
네, 그게 정상이겠죠.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선언하기에 진짜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빛을 발해요. 그는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를 파먹거나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비록 억울하게 끌려온 신분일지라도 노예로서 맞이한 오늘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와, 그 멘탈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서 맞이한 오늘에 충실하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다른 죄수들을 돌봤어요. 요셉은 비록 환경은 비참한 지옥 같았을지라도 내게 허락된 이 주어진 오늘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묵묵히 크로노스의 종을 쳤던 겁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내일 당장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당장 감방바닥 청소하고 막 옆죄수 이야기 들어주는 그 치열한 오늘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일의 그 짙은 절망을 오늘이라는 밝은 시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차단한 방어력이 진짜 놀랍습니다.
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깊이 아시고 오늘 하루를 견뎌낼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재 진행형 믿음의 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딱 내어 맡기고 오직 오늘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는군요.
네.
평안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 영혼이 정말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표식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은 그 추상적인 평안을 아주 직관적이고 육체적인 현상으로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단잠, 즉 깊고 편안한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단잠이요?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해서 몸이 피곤하면 잘 자는 거지 그 수면의 질이 영적인 신뢰란 직결된다는 건가요? 이 지점을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랑 연결해서 딱 분석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쫙 둘러보세요. 골목마다 수면 클리닉이 막 생겨나고 처방받은 수면제나 멜라토닌 같은 보조제가 매일 밤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요새 잠맛 주무시는 분들 진짜 많죠.
백색 소음 어플, 수면 안대, 고가의 매트리스까지 이른바 수면 산업이 수십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침대 위에서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원인이 뭔가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몸이 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전원을 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내일 일어날 일들을 통제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그 강박, 일어나지도 않은 위기 상황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뇌가 비상사태를 딱 선포하고 휴식을 거부하는 상태인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밤새 막 뒤척이면서 고민을 100번, 1000번 반복한다고 해서 내일 은행 대출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회의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어코 그 통제권을 안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잠을 자는 행위를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정의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아무 때나 막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 뇌의 스위치를 꺼주시고 재워주셔야만 잘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아, 재워주셔야 잔다.
우리가 밤에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행위 이면에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일 아침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 내 직장에 내 가족에게 무슨 폭풍우가 몰아칠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주권을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라는 아주 치열한 항복 선언이자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와, 잠을 잔다는 일상적인 행위가 그렇게 장엄한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친 듯이 요동치는 내일에 대한 그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분량을 정직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전리품, 그것이 바로 숙면입니다.
전리품이군요.
네, 비록 내 두 눈은 감겨 있고 내 몸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선한 내일을 위해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탐구한 이 설교 말씀의 거대한 메시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과거의 후회로 올가매는 쇠사슬과 우리를 미래의 두려움으로 질식시키는 독가 사이에 완벽하고 아주 견고한 방화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해야죠.
오지도 않은 내일의 쓰나미가 오늘이라는 이 아름다운 정원을 덮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총으로 주어지는 이 짧고 강렬한 기적, 오늘이라는 24시간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단지 머릿속의 철학으로 딱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설교 말씀은 우리를 즉각적인 행동의 자리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내일은 결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어떤 선한 결심도 연말이나 내일로 막 미루지 말라는 준엄한 촉구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 안아주십시오. 감사해야 할 조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그 감사를 입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을 지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요. 불투명한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이 오늘 하루를 마치 천국을 앞당겨 온 것처럼 눈부시게 살아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1톤 트럭의 무거운 짐을 쥐고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창조주께서는 정확히 여러분의 뼈와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만큼만 딱 오늘 하루치의 최적화된 무게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너머의 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부자리에 누우실 때만큼은 뇌를 막 짓누르던 미래의 모든 가상 시나리오를 과감히 다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푹 주무셔야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쉬는 그 캄캄한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주권을 딱 내어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평안한 단잠을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온몸으로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본 이 깊은 말씀의 우물이 치열한 일상을 견뎌내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시원한 생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 제 마음을 담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오늘의 탐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상상하고 방어벽을 치느라 막 방전시켜버렸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180도 싹 돌려서요, 오직 오늘 하루가 내 생에 허락된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사랑하고 미련 없이 용서하며 눈물나게 감사하며 살아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그토록 막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고 막아내려 했던 그 불안한 내일은 어쩌면 우리가 굳이 걱정하고 대비할 필요조차 없는 이미 완벽하고 눈부시게 세팅된 축제의 날로 바뀌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땀 흘려 쌓아 올리는 그 평범하지만 정직한 오늘의 크로노스가 결국 내일의 찬란한 기적인 카이로스로 웅장하게 피어나길 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밤 되세요.